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세 달 앞두고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등 탈당 인사들과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탈당 응원 행사를 열었는데 비습당한 이재명 대표로 비꼬는 발언이 나오면서 감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탈당한 것 미련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에도 소요 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전 대표 신당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한 참석자, 문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가 피습당했는데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고 비꼬았습니다.
목에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논평을 내고 반인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혐오 발언을 묵인해선 안 된다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문제 발언을 한 인사는 당을 떠나는 후련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현했다며 지나치게 가벼운 표현을 쓴 점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전 대표가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주의를 바란다고 사과했습니다. 갈등이 커져가는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 탈당 인사들은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이전 대표는 내일과 오는 16일 각각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황운하, 노웅래 의원 등이 예비 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데에 대해 친명 감정 위임을 대놓고 천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입은 거칠어지고 감정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북한이 우리와 민간 교류하기 위한 단체들을 정리하고 대남용 라디오, 선정 웹사이트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우리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못 받고 대남기구 정리를 지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경 입장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간부 모임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못 받고 대남기구 정리 등을 지시했습니다.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어
이에 따라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설립된 통일운동단체로 우리나라엔 남측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편 북쪽의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 역시 남쪽에서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은 북한이 1960년대부터 남측을 겨냥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 등을 내보내던 곳입니다. 남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방송을 송출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여명 등도 운영이 전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어제 비공개 출석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촬영을 한 건 맞지만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협박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줄 알고 출석했다가 불법 촬영 혐의를 추궁받자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경찰은 두 차례 소환 요청을 했고 황 씨는 거절했습니다. 버티던 황 씨, 어제 비공개로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와 달리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도 적극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촬영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피해 여성이 직접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몇 년 전 황 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 일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 직후에 지웠고 그 영상을 달라고 해서 지워서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어요.
황 씨 측은 상대 여성이 리드한 측면도 명백하다며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추가로 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 씨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난밤 서울 가양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97명이 대피했습니다. 평택에선 자동차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고 울진에선 모노레일이 화재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사이로 시꺼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집안엔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복도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입과 코를 막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소방관 4명이 달라붙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구조되고 97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당국은 14층 주민이 물을 끓이려다 종이 상자에 불이 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새빨간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평택 자동차 제조용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개 소방소가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모노레일 안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울진에서 정차 중인 모노레일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이 소화기로 재빠르게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노레일은 운행을 멈췄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가열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늘 대만에선 우리나라 대통령 격인 총통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각 유력 후보가 친미와 친중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대만 선거에서는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여당 후보와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 야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기에 중도 성향의 제2야당 커원저 후보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라이 후보는 대만을 믿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장 매次的投票都很珍惜，因为这个是台湾得来不易的民主，我们都应该珍惜民主，踊跃投票。
경찰청장 출신의 허우 후보는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更重要的，我们需要的是选举的过程如何互不扰扰，选后我们大家都一定要团结。
중국은 민진당 정부가 집권한 지난 8년 동안 대만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때문에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과 중국 갈등은 한층 고조되고 반대로 허우 후보가 이기면 대만과 밀착하며 중국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의 안보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군이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에 추가 공습을 가했습니다. 어제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한 지 하루 만인데요. 중동 지역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CNN 등 현지 외신은 미군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대한 추가 공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설입니다. 전날 미국과 영국군이 약 30개의 후티 반군 거점을 공격한 지 하루 만에 2차 공격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추가 공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We will make sure that we respond to Houthis if they continue this outrageous behavior along with our allies.
그러면서도 미국은 후티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과의 충돌 등 사태 악화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And again, everything we're doing and everything we're trying to do is to prevent any further escalation.
확전의 열쇠를 쥔 이란은 미국의 후티 공습을 비난하면서 전날 미국 유조선을 나포한 것도 법원 명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 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은 미국과 영국의 공습으로 5명이 사망했다면서 보복을 선언해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장차관 출신 5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중엔 참패한 부산엑스포 유치를 총괄한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 사표를 내고 총선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입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하고자 BTS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던 날 전 세계 야미를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이 있죠.
이렇게 홍보대사로 오늘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위촉 소감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고도 없이 뷰에파를 번쩍 들어올려 종종걸음을 하게 만든 분, 대통령실 엑스포 유치 책임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도 이렇다 할 입장 없었는데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대통령실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컨트롤 타워라 그럴까요? 누가 지금 하고 있죠?
미래전략기획관이 실이 있고 거기에서 기획관이 거의 전담하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기획관 예. 총괄 전담.
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전 세계 곳곳을 누빈 장성민 기획관.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님께서는 상대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로 지지를 선회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유치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과는 사우디의 119대 29 완패.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 책임자들 불러 따져 묻겠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는데요.
파리에서 거의 두 달 동안 총회 전에 유치 활동을 총괄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정보 보고를 올린 건지, 대통령이 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는지 대통령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성민 기획관 어제 사표 냈습니다. 왜냐고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사퇴 기한 마지막 날이었는데 막차 사표를 낸 겁니다. 서울 종로를 포함해 험지 어느 곳이라도 출마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는데요. 2000년 16대 총선 서울 금천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17대 총선 낙선한 뒤에는 방송인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때의 발언들이 논란이 됐죠.
이분이 2013년 5월 13일에 TV조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후로 이게 가짜뉴스가 공신력을 갖게 됐어요.
방송 하차 후에는 국민 대통합당을 만들어 19대 대선에도 출마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쑥덕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급도 절반으로 싹 자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그간 거쳐간 정당이 18개나 되는데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에도 나갔다가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하기도 했죠. 대선 후에는 비서실장 물망에 오를 만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고 국정과제로 꼽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한 겁니다.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께서 비님께 배지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진 좋았지만 갑자기 마스크 벗고 손 번쩍 들더니 혼자서 흐뭇한 표정 지어 보입니다. 세계적인 스타와 기념사진 하나 남기고 싶었던 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계획에 없던 돌발 행동에 당황해하는 뒤 안쓰러워 보인다는 분들 많았는데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이번 총선 출마하시면 이런 모습 활용해 홍보, 선거운동 하실 생각은 없으시겠죠?
전동킥보드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이른바 킥라니. 고라니처럼 도로 위에서 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오명이죠. 이 킥라니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주민투표 끝에 킥보드를 아예 퇴출시켰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전동킥보드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새 밑에도 킥보드에 탄 두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킥보드와 충돌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고라니처럼 도로 위에 불쑥 튀어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오명, 이른바 킥난이 킥보드 사고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이대로 킥보드가 질주하도록 놔둬도 되느냐를 놓고 주민 투표를 벌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파리지인 89%의 찬성으로 지난해 9월부터 파리에서는 킥보드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Je suis là pour voter contre la trottinette électrique à Paris. Parce que je trouve que c'est accidentogène, aussi bien ceux qui les conduisent que pour les piétons.
소수지만 대중교통의 보완제로 킥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Moi, c'est la seule chance que je, la seule possibilité que j'ai de voir mes petits-enfants qui habitent à l'autre bout de Paris ou en banlieue.
킥보드를 금지한 대도시 프랑스 파리뿐만은 아닌데요. 미국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웨스트 할리우드, 뉴 올리언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캐나다 토론토까지 남유럽의 섬나라 몰타에서도 오는 3월부터 킥보드 운행을 금지합니다. 킥보드를 퇴출하는 이유 같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고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벌어져 애물단지라는 겁니다. 공유 킥보드의 원조 미국 버드가 결국 창업 6년 만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말 그대로 유니콘 기업이었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빠르고 재밌다, 저렴하다,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평가 속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끝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버드가 문을 닫는 이유 역시 안전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 컸습니다. 파리지인들도 전격 퇴출을 결정하기 전까지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킥보드에 번호판도 달았고요. 한 대에 한 명만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도 둬서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속도도 시간당 20km로 낮추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해에만 프랑스에서 킥보드 사고로 24명이 사망했고 결국은 주민투표로 벌여 퇴출을 결정한 거죠. 반면 미국 LA와 시카고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엄격한 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킥보드를 자동차로 분류해 보다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만약 보험 없이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 3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을 내야 하고요. 벌점도 6점이 부과돼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우려할 수준으로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00여 건이었던 사고가 5년 사이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는 6배 넘게 증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즉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타는 건 기본, 안전모도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빌릴 때 면허를 확인하는 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남아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사고 방지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속도를 시간당 20km로 제한했습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화폐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킥보드는 죄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끝내 킥날이 나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프랑스 파리에 전철을 밟을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곳 남해 노량에서 적들을 맞이할 것이오.
영화 서울의 봄, 노령과 같은 역사물들이 인기를 끌면서 작품 속 실제 역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역사 이야기는 없는지 최태성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역사 커뮤니케이터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아, 금별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이제 서울의 봄과 노령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웰메이드, 너무 잘 만든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서울의 봄에 네.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전두광이죠. 예. 그때 그 화장실 뒷간이죠, 뒷간. 거기서 으아 있는 정말 그 승리자의 어떤 그 기쁨 이런 것들은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모습. 그 장면이 참 기억이 나는데 네. 저기서 저렇게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 전두광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가는 사실을 알게 될런지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는 사실을 알게 될런지 그리고 죽어서도 자신의 무덤에 온전히 묻히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런지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조망이 되니까 굉장히 어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량의 기억나는 장면은 뭐였을까요?
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거는 뭐 사실은 노량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기 때문에 이미 알면서도 과연 저 부분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는지 일단 좀 궁금증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궁금했던. 이 장면은 완벽히 창작 부분인데 네. 시청자분들이, 관객분들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을까요?
있죠. 우선 노량에서는요, 노량에서 거북선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노량에서는 거북선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큰 팩트네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싸우는데 거북선이 빠지면 마치 그 안고 빠진 찐빵처럼 뭐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감독께서는 아마 그 거북선 씬을 아마 집어넣은 것 같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거북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에서는요. 역시 이것도 뭐 극적인 장면이었죠. 바로 그 경복궁, 진압군과 반란군의 그 대치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그 바리케이드 넘어가서 뭐 서로 대면하고 뭐 이런 게 없었던 거네요?
다 상상이죠. 다 허구죠. 이 반란군이 그 진도를 나가는 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진압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극적인 어떤 대치 장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서울의 봄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극중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네. 사후제가라고 분명히 다시 네. 한번 적습니다. 네. 요건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후제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것이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법적 근거가 돼요. 그래서 그 사후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감독이 아마 정성껏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화 노량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왜군들을 저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네. 쫓아가서까지 저렇게 적들을 다 무찔러야만 했던 네. 이순신 장군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끝까지 가셨을까?
그때 이 노량해전을 나갈 때 그 이순신 행장 기록에 보면 이순신이 그 달밤에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기도를 올리냐면 내가 이 적들을 없애기만 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돌려보냈을 때 이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각한 선멸적 타격을 줘야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 붙일 것이다 라는 판단 속에서 바로 노량을 준비했던 겁니다.
현재 상황을 두고 봤을 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으나
네.
먼 미래를 봤을 땐 또 쳐들어오거나 우리를 낮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내다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노량해전 이후에 일본은 200년 이상 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노량을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서울의 봄과 노량을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그 두 영화에서 부각되진 않았지만 아,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 이거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영화와 드라마는 어쩔 수 없이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잖아요. 서울의 봄에서 이 12.12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전방에 있는 부대를 빼온 거예요. 그 명령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동원되었던 일반 사병들 또는 일반 장교들은 그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역모고 쿠데타인데 여기에 내가 지금 명령에 의해서 동원돼야 되는 어떤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 노량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 그 모습들을 수행이 나갔던 그 판옥선 밑에서 그 노를 젓고 있었던 일반 그 수군들의 그 모습들, 그들의 모습은 또 어땠을지. 즉 몇몇의 어떤 그 역사가 아니라 그 몇몇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 많은 일반 다수의 모습들도 좀 많이 부각되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전국 대학 교수들이 2023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결리망이를 꼽았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이 두 영어가 갖는 흥행의 힘이 분명히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서울의 봄과 노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정치인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서울의 봄과 노량은 바로 옳으냐 그르냐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모습을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울림, 묵직한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흥행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두 영화를 보고 대중분들께서 어떤 걸 좀 기억했으면 좋았을까?
정의는 승리한다. 결국 사법적 판단 속에서의 공소시효의 어떤 그 없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벌을 줄 수 없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거든요. 역사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믿음을 가지신다면 역사는 반드시 정의롭지 않은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참 문화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또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태성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3도,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저녁엔 내륙을 중심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